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들의 신경망 전체를 그것도 현재 1초 단위로 엄청난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 그 생명 유지 장치를 통째로 떼어내서 새로운 서버로 이식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땀이 나네요.
그렇죠. 단 1초의 서버 다운이나 단일원의 재무 계산 착오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기업의 명운을 건 초거대 수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 위험천만하고 경이로운 수술의 한복판입니다.
네, 정말 IT 업계의 가장 뜨거운 전쟁터죠.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요, 노영호 컨설턴트가 2026년 5월 2일, 바로 어제 작성한 비즈테크하이 ABPP 개발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여러분, 막 ABPP나 비즈테크하이 같은 이름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니까요.
네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화려한 앱들 이면에 이 거대한 기회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요.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뭐 챗GPT 같은 생성형 AI나 눈에 보이는 화려한 프론트엔드 디자인에만 확 쏠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요새는 다그 얘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비즈니스의 밑바닥, 그러니까 그 척추를 다루는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IT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 분석이나 프로그래머 직군을 소개하는 그런 뻔한 글이 아니더라고요.
아, 단순 분석이 아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데드라인의 직면에 있고요. 그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커리어의 르네상스이자 엄청난 부의 창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청사진입니다.
와, 커리어의 르네상스요? 그 데드라인이라는 게 저도 읽어보니까 거의 IT 업계의 제2의 Y2K 사태처럼 다가오고 있던데요?
맞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장 그 기업들의 척추 역할을 하는 SAP라는 글로벌 ERP 시스템의 9버전, 그러니까 ECC 6.0 버전의 메인스트림 유지보수가 내년인 2027년에 종료되잖아요.
네, 당장 내년이죠.
돈을 더 내고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2030년이면 완전히 끝난다고 보고서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995년에 SAP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로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기업들이 쌓아온 레거시, 즉 낡은 자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30년치 데이터면? 와, 진짜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구형 시스템에 대한 핵심 보안 패치라던가 법규 변경 지원이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내부에서 시한폭탄 타이머가 계속 째깍거리고 있는 거죠.
오, 시한폭탄.
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의 86%가 이 시한폭탄을 해체하고 신형 시스템인 S/4HANA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짜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보고서 시장 전망 파트 읽으면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숫자가 딱 하나 있었어요.
어떤 숫자 말씀이시죠?
같은 어 전망을 보니까 2030년, 그러니까 연장 지원마저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에도 무려 24%의 기업은 기존 구형 ECC를 그대로 쓸 거라는 거예요. 아니, 유지부수가 다 끊긴 시스템에 회사의 수백억 단위 재무나 물류 데이터를 그냥 둔다고요?
네, 그 24%라는 숫자가 좀 놀랍긴 하죠.
예전에 이런 상황을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모는 거에 비유하던데, 제가 보기엔 이건 재건축 판정 받고 철거 명령까지 떨어진 낡은 아파트에서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당장 TV는 켜지겠지만, 내년 겨울에 막 수도관 터지고 이러면 고쳐줄 배관공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비유네요. 맞습니다. 수도관이 터졌을 때 부를 배관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공포, 바로 그 공포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딜레마요?
네, 24%의 기업이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를 가는 비용과 리스크가 정말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특히 한국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한국 시장이 유독 다른가요?
엄청 다르죠. 한국 대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SAP 표준 기능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시스템을 엄청나게 뜯어고쳤습니다.
아, 커스터마이징을 막한 거군요.
네, 이른바 커스텀 코드인 Z 코드를 수천 건, 수만 건씩 벅지덕지 붙여놓은 거죠. 완전히 빈 땅에 새 집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깨끗하고 좋지만요.
그렇죠. 싹 밀고 새로 지으면 편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거대 제조 대기업들은 과거 20년치 데이터랑 그 복잡한 공장 프로세스를 다 버리고 백지에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짐을 다 버리고 새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쓰던 낡은 가구랑 옛날식 샹들리에를 기어이 새 아파트 거실에 어떻게든 막 구겨 넣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보고서에 나오는 이른바 브라운필드 방식인 거고요.
맞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껍데기와 데이터를 유지한 채로 내부 엔진만 신형으로 싹 갈아 끼우는 브라운필드 방식, 아니면 두 가지 장점을 섞은 선택적 전환 방식이 한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어허,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철거 직전 아파트에서 나가길 주저하는 14%의 기업이 있는 반면에 전환을 결심한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 즉 지금 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에 동시에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삿짐 센터 전화통에 불이 나겠네요.
네, 수십 년 묵은 그 복잡한 Z코드를 하나하나 진단하고 신형 인내몰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맞게 코드를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작업이 막 쏟아지는 거죠. SI, 즉 시스템 통합 사업자들에게는 이 위협이 향후 수년간 결코 마르지 않는 엄청난 황금어장으로 변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이사, 아니 이 거대한 수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그 수술을 집도하는 병원은 도대체 어딘가 하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기업인 비즈테크아이라는 회사의 독특한 포지셔닝이 빛을 발합니다. 보고서에 나온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이 약 3,070억 원, 임직원이 850명 규모더라고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특히 2022년 인적 분할 이후에 순수하게 SAP, ERP,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만 집중하는 전문 기업으로 독립하면서, 와, 8년 만에 매출이 약 4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한국 IT 서비스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껏해야 2%대 후반에 머물러 있는 걸 감안하면요. 이건 그냥 시장 파이를 좀 나눠 먹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2% 성장 시장에서 4배 성장이면 진짜 경이롭네요.
그렇죠. 비즈테크아이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ERP 시장의 먹이 사슬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SAP 본사가 있고 그 아래에 전력 방향을 짜주는 글로벌 빅4 컨설팅 펌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는 대형 SI 기업들이 있고 맨 아래에는 프리랜서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테크아이는 삼성 SDS나 뭐 SK C&C처럼 모든 영역, 그러니까 클라우드부터 보안, 뭐 AI까지 다 건드리는 풀스택 대형 SI 기업들과 전면전으로 부딪히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아요.
아, 전면전을 피한다.
네, 전략의 큰 그림을 두고 컨설팅 펌과 싸우지도 않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오직 SAP와 ERP 수실만 전문으로 한다는 전문 부티크 포지션을 딱 취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비즈테크아이는 사실 LG CNS의 자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IT 업계에서 대기업의 시스템 구축 자회사라고 하면 그냥 그룹 내부 계열사 일감만 편하게 독식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수동적인 비즈니스, 이런 꼬리표가 항상 따라 붙거든요. 내부 거래 비율 때문에 규제 이슈도 있을 거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사실 그런 시선이 많죠.
그런데 단순히 모기업의 빨대만 꽂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렇게 폭발적인 외부 시장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텐데 대체 어떻게 생존력을 키운 건가요?
그 부분이 비즈테크아이의 진화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비즈테크아이 재무제표를 보면 LG화학,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캡티브 마켓, 즉 계열사 매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 높긴 높군요.
네, 이건 규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조사들을 전속 고객으로 두면서 맷집을 키울 수 있는 엄청난 안정성이 기반이 됩니다.
오, 하긴 전 세계 탑 클래스 공정들을 다뤄보는 거니까요.
맞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평범한 자회사였겠지만 이들은 모회사의 글로벌 진출 궤도에 핵심 엔진으로 탁 올라탔습니다.
핵심 엔진이요?
네. 모회사인 LGCNS가 2025년 2월에 한국 최초로 SAP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등급 파트너인 RSSAP에 합류했고 약 6조 원 규모의 상장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뉴스에서 봤어요.
LGCNS가 덩치를 쫙 키워서 인도네시아 코린도 그룹 같은 외부 대연 사업을 수주해 올때 비즈테크아이는 단순 인력 파견 업체가 아닙니다. 모회사가 자랑하는 퍼펙트윈 같은 무중단 테스터 자동화 솔루션을 직접 챙겨들고 실제 글로벌 현장에 투입돼서 롤아웃을 완수해내는 실행의 최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모기업의 든든한 우산 아래서 기초 체력을 확 키운 다음에 모회사의 글로벌 확장이라는 거대한 로켓의 주력 엔진으로 결합한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 이 이중 포지션을 완벽하게 완성한 겁니다.
와, 그룹 보호막 안에서 근육을 치운 다음에 글로벌 로켓의 엔진이 되었다? 이거 진짜 완벽한 전략이네요.
네, 아주 영리하죠.
하지만 회사의 전략이 아무리 매끄러워도 결국 키보드를 두드리고 그 복잡한 레거시 코드를 한 줄 한 줄 옮기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잖아요.
아, 그럼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이 대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 바로 ABAP 개발자들은 대체 매일매일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면 시원한 판교 카페에서 막 헤드폰 끼고 검은 화면에 영어 타자를 미친 듯이 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하하, 일반적인 앱이나 웹서비스를 만드는 백엔드 개발자라면 그 상상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아닌가요?
네, 하지만 ABAP 도메인은 완전히 다른 행성입니다. ABAP는 1980년대부터 SAP가 비즈니스 관리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언어거든요.
1980년대요? 꽤 오래됐네요.
네, 역세가 길죠. 일반 코딩 언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재무, 생산, 물류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데이터 구조와 아예 뼈대부터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아,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코딩 능력이 30%라면 비즈니스의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이 70%다라는 말이 아예 철칙처럼 통합니다.
에이, 아니 코딩을 잘하는 게 우선이지 비즈니스 이해가 70%라는 건 솔직히 좀 과장 아닌가요? 프로그래머가 굳이 막 LG화학의 물류창고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혹은 재무제표의 감가상각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합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와, 진짜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개발자가 물류 모듈에서 재고 이동을 처리하는 코드를 짠다고 해보죠. 일반적인 개발자라면 단순히 A창고에 있던 숫자 100을 B창고로 이동시키는 코드만 딱 짤 겁니다.
네, 뭐 보통 그렇게 하겠죠. 100 옮겨라.
그런데 ABAP 개발자는 이 숫자 100이 이동할 때 회사의 총계정원장, 즉 재무팀의 회계장부의 재고 자산 평가액이 어떻게 변동되어서 기록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헐, 회계장부까지요?
네, 만약 이 연결고리를 모르고 그냥 코드를 짰다가 숫자가 꼬이잖아요. 그럼 연말에 수조원대 기업의 결산 자체가 아예 붕괴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거든요.
와, 수조원대 결산이 붕괴된다고요? 진짜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RICWF라는 아주 독특한 공통 언어로 소통합니다.
아, RICWF요? 저도 보고서에서 그 약자가 리스트업되어 있는 걸 봤어요. 리포트, 인터페이스, 데이터 전환, 기능 확장, 폼, 워프플로우, 맞죠?
네, 완벽하게 외우셨네요.
이게 현업에서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무기인가요?
아까 그 LG화학 창고 예시를 계속 이어가 보죠. 모듈 컨설턴트가 개발자한테 와서 기존에 쓰던 원자재 단가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물류 시스템과 재무 시스템 사이의 연결을 바꿔주세요 하고 기능 명세서를 넘깁니다.
네,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ABAP 개발자는 RICWF 중에서 E, 즉 인핸스먼트 기술을 써서 SAP의 원래 코드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계산 로직을 싹 끼워넣습니다.
아, 원래 건 건드리지 않고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I,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고 또 임원들이 딱 볼 수 있도록 R, 리포트 화면을 구성하는 식입니다.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기계가 오차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죠.
듣고 보니까 이분들은 단순히 뭐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정비사가 아니네요. 재고제표 흐름이랑 공장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막 읽으면서 비즈니스 임원들의 언어를 기계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동시통역사에 가깝습니다.
오, 동시통역사.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의 일과를 보니까 업무 호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에 배치 작업이 정상적으로 돌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하고 월 초에는 재무팀 마감 무사히 끝나게 대기해야 하면서 동시에 막 18개월짜리 거대한 시스템 신규 구축 프로젝트의 코드를 짜야 해요. 짧은 호흡과 긴 호흡을 동시에 타야 하는 극한의 멀티태스킹 아닙니까?
네, 거의 초인적인 스케줄이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지금 ABAP 개발자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맡고 있다는 점이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코드 푸시다운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코드 푸시다운. 저그 대목에서 진짜 무릎을 툭 쳤는데요?
이해가 쏙 되셨나요?
네. 비화점이 이런 거죠. 예전에는 요리사, 그러니까 개발자가 1층 주방에 있고 식재료인 데이터는 저기 지하실 창고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려면 지하실에 막 뛰어가서 그 무거운 식재료를 다 들고 1층으로 올라와서 지지고 볶아야 했죠. 그게 구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이고요.
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S/4HANA라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인메모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예 최첨단 주방 설비를 지하실 창고 안에다 차려버린 겁니다.
네, 주방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요리사는 1층에서 낑낑댈 필요 없이 지하실로 이 레시피대로 볶아서 결과물만 1층으로 올려보내라고 지시서만 딱 내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연산을 데이터베이스 층으로 쑥 밀어내리는 코드 푸시다운 맞죠?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예전에는 식재료를 1층으로 나르느라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개발자가 1층 주방에서 칼질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즉, 앱 단에서의 코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손이 빨라야 했군요.
네, 하지만 이제 주방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을 넘어 지하실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전체를 설계하고 데이터의 모델링을 기획하는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 완전 역할이 달라졌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코더들은 도태되고 데이터 모델링과 비즈니스 아키텍처를 볼줄 아는 진정한 종합 설계자들만이 이 거대한 이사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고도의 뇌과학 수술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즈테크 아이는 직원들에게 대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을까요? 만약 한 명의 개발자가 실수로 그 수조 원짜리 결산을 망치면 회사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여기서 저는 보고서 4장에 나오는 비즈테크 아이의 기업 문화랑 코딩 철학이 만나는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특유의 에지웨이 철학. 즉, 고객 가치 창조와 정도 경영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실무에서는요, 현업 부서에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기능을 아무 생각 없이 코딩해 주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본질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SAP의 표준을 지키려는 대단히 보수적인 태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맞아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개인 성과 지표, 즉 KPI도 코드 짜는 속도보다는 이 코드가 나중에 외부 감사를 견딜 수 있는지, 또 후임자가 읽어도 추적 가능한 문서화를 남겼는지가 핵심이라고 하고요.
이 보수적인 정경영 철학이 놀랍게도 현재 SAP 본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클린 코어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아, 클린 코어요?
네, 클린 코어가 뭐냐면요. 앞서 우리가 말했던 수십 년 동안 한국 대기업들이 덕지덕지 발라놓은 그 커스텀 G 코드를 싹다 걷어내고 코어를 깨끗하게 유지하자는 겁니다.
아, 지저분한 걸 치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향후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업데이트할 때 코드끼리 엉켜서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비즈테크 아이가 문서화에 집착하고 표준을 강제하는 건이 클린 코어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겁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딴지를 걸고 싶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아니, 요즘 IT 업계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실리콘밸리식 마인드의 핵심은 Move fast and break things. 즉, 일단 빠르게 움직이고 부딪혀서 깨트려 보라는 거잖아요.
네, 페이스북의 유명한 모토였죠.
애자일하게 대충 만들어서 일단 배포해 보고 버그나면 밤새서 패치하고. 그런데 비즈테크 아이처럼 코드 한줄 바꿀 때마다 기능 명세서 쓰고 기술 명세서 쓰고 표준 어긋나나 검토하는 이런 보수적이고 느려터진 방식이 오히려 기술의 혁신을 방해하고 트렌드에 뒤처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B2C 앱을 만드는 거라면 실리콘밸리의 그 방식이 100번 맞습니다.
아, 분야가 다르면 다르다.
네. 배달 앱에서 버튼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다가 에러가 나면요. 한 30분 동안 고객들이 좀 불편하겠지만 금방 고치면 그만입니다. 혁신이 먼저죠.
그렇죠. 금방 패치하면 되죠.
하지만 ERP 생태계에서는 무언가를 깨뜨린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서 시스템이 깨진다는 건전 세계 수십 개국에 흩어진 글로벌 제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그 순간 멈춰선다는 뜻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수백억 원어치 컨테이너 통관이 멈추고 회사의 분기 실적 발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이 도메인에서는 어제짠 화려하고 재기발랄한 천재의 코드보다 5년 뒤에 전혀 모르는 후임자가 와서 읽고 또 까다로운 외부 감사가 들이닥쳐서 추적해도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무결점 코드가 수만 배 더 가치 있습니다.
아, 증명 가능한 무결점 코드.
네, 즉 이 세계에서는 그 지루하고 보수적인 끈기, 문서화, 표준 준수야말로 기업을 살리는 최고의 혁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아,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시스템이 멈추면 공장이 멈추니까요. 속도보다는 방향성, 화려한 기교보다는 단단한 기초공사가 생명이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심층 분석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여러분이 꼭 IT 업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한 통찰을 줍니다. 세상 모든 뉴스와 벤처 캐피탈의 돈이 화려한 AI 서비스에만 쏠려 있을 때 누군가는 비즈테크 A처럼 기업의 보이지 않는 척추를 현대화하는 필수 불가결한 영역에서 묵묵히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힘이죠.
그리고 그 안의 개발자들은 단순한 코더를 넘어 기업의 재무와 물류를 기계에 이식하는 비즈니스 통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후반부에 등장한 꽤 묵직한 위협 요인 하나를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위협 요인이요?
바로 인공지능의 습격이죠.
아, 역시 AI가 빠질 수 없군요.
네, 호주의 에피즐 랩스 같은 기업은 아예 사람의 선을 타지 않는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 소프트웨어로 SI 인력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요. SAP 자체적으로도 Joule4ABIP이라는 AI 보조 개발 도구를 엄청나게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대신 짜주나요?
네, 머지않아 AI가 레거시 코드를 스스로 읽어내고 자기가 알아서 클린 코어로 전환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2035년쯤 AI가 저 복잡한 구형 코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S4 SANR로 깔끔하게 자동 전환해 주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개발자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때 살아남은 소수의 ABIP 개발자는 아마 키보드로 코드를 단 한 줄도 직접 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오직 기계에게 우리 회사의 이번 재무적 목표는 이것이고 물류 프로세스의 의도는 이거야 라고 비즈니스의 맥락만 집요하게 설득하는 순수한 비즈니스 전략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아, 코더가 아니라 전략가로 진화한다.
네, 기계가 문법과 언어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될 때 결국 인간은 비즈니스의 맥락과 의도를 지배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기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비즈니스의 본질을 더 깊이 꿰뚫어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 함께 해보해 보면 거대한 데드라인과 그 속에서 만개하는 기회, 그리고 기업의 척추를 수술하는 비즈테크 아이와 개발자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머릿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신경망이 조금은 선명하게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이 새벽에도 그 신경망을 옮기는 초거대 수술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